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느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천 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드리느냐. 오늘 일독서였던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왜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드리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쫓게 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이를테면 권력과 재력과 명예와 허영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독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하여튼 등등등에서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권력과 재력, 명예와 허영과 같은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죽음도 천사도 미래의 것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을 제외한 그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세상의 이제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독서의 말씀을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물질이라는 것이 영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같이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가톨릭은 영과 물질을 구분해서 영은 높은 것이고 물질은 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창조 이전에 모두 하느님의 영 안에 영의 모습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영과 물질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그 조화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영으로 나아가자라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런 모양새가 오늘 복음에서 제법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과 물고기라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다른 복음에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실 이 말씀은 5,000명을 먹이신 오늘 기적 이후에 군중이 이제 배가 부르니 눈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러면 배는 곪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군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빵이라는 육신을 배불리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영으로 나아가야지 그 물질에 잡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질은 필요하죠.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하느님을 표현하는 인간의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죠. 여기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또 사는 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먹을 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는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하나가 있죠. 바로 그것의 소박함입니다. 일단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소박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그 음식 자체가 소박하다라기보다는 뭐 소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그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소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나는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땅에 맺히는 작고 둥근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단백질 덩어리 같은데요. 곤충의 배설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맛은 꿀을 넣은 과자와 같다고도 하고 탈출기에서요. 또 민수기에서는 기름을 넣은 과자의 맛과 같다가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즉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을 공급하는 매일의 기본 식량은 될 수가 있었죠. 메추라기는 저녁에 진영으로 날아와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메추라기 왜 땅에 떨어졌을까요? 메추라기가 진영으로 그냥 뚝 떨어진 이유는 메추라기는 철새라고 하는데요. 광야를 한참 날아가다 보면 쉬어야 되는데 뭐 광야니까 뭐 나무나 뭐 산꼭대기처럼 안전하게 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새떼가 광야 한복판에 툭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날 힘도 없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죽는다라는 거죠. 여튼 그러나 메추라기는 만나처럼 매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을 내고 이집트의 음식들, 뭐 생선, 오이, 수박, 부추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렇게 그리워하자 하느님께서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 음식들 안에서 백성들이 소박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음식을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쌓아두면 곧장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의 식량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하느님의 신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됩니다. 따라서 만나는 검소함과 절제를 상징하는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박함의 표현은 신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말로 또 기도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치의 양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당신 자신에게도 연결시키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말씀은 만나라는 세상의 빵과 성체라는 하늘의 빵을 겉으로는 대립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세상의 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빵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 만나와 같은 세상의 빵에 하늘의 빵을 담아주심으로써 세상을 하늘을 담는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을 하시죠. 그 성체성사의 정신을 구약에서는 만나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박함이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소박함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맞아야 되는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준비마저 될 수 있다라는 그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건데 톨스토이 소설 가운데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읽을 만한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소박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소설은 뭐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함을 잃은 삶이 어떻게 공허해지는지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자연스럽게 소박함의 가치, 진실함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판사가 되었고요. 좋은 집을 마련했고 사교계에서 인정받았고 적절한 결혼을 했다라고 여겼고 누구에게나 잘 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앞두고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혹시 나는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라고요? 이 질문이 중반부터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 살지 않았을까라고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가? 흥미로운 점은 이반 일리치가 악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실했고 법을 지켰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이라는 명확한 사건 앞에서 그가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인지 아니면 그 인생이 가짜였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삶을 따라 살았다라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겉모습에 집중하고 그 겉모습이라는 것은 당시 러시아의 귀족들에게는 허영과 비슷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박함의 반대는 뭐 가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박함의 반대는 허영이다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반 일리치의 집을 꾸미는 장면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커튼이 더 고급스러운지 또 어떤 가구가 더 품이 있는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메말라 있습니다. 외형은 풍성하지만 삶이 비어 있는 모양입니다. 죽음 앞에 다다른 그에게 가족들은 어떠한 위로도 힘도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삶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적인 소박함의 실천입니다. 죽음은 내가 누리던 모든 것과 나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육신과도 나는 물질적인 의미에서 작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집착하는 삶은, 그래서 현세의 물질에 중독된 삶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 되는 죽음을 맞아들이는 게 그렇게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심지어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설에서 소박한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은 그 집의 하인인 게라시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농부 출신이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이반을 마음으로 정성껏 돌봅니다. 이반 일리치가 게라심에게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고 미안해하자 게라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수고하는 게 뭐 그렇게 되수겠습니까? 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 고생에 대한 가치마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의 고생에 대한 위로마저 받고 있는 게라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됩니다. 소설의 설정에서 게라심에게는 마음의 허영, 허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라심은 죽음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인간 모두의 공통된 운명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소설 속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주변 사람들의 거짓된 위로보다 게라심에게서 위안을 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반 일리치를 위로하지를 못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세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죽고 나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라심이라는 하인은 자신의 현세를 죽음과 유일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현세를 죽음과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기에 죽음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담담함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라심은 어떻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굳이 그 자신을 일부러 연결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하인으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대한 소박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소설이니까 이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박함이란 죽음에 대한 참된 준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음은 그 모든 물질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박함이란 죽음의 모습에 가깝게 살아가는 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박함의 귀환이 됩니다. 그 강제적이고 필연적인 귀환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된다라는 거죠. 소설 속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만 그는 그 고민 속에서 끝까지 답을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있어서 그 답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라는 것은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과 닮은 소박함은 그래서 진실함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소박함은 물질로서 나를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라는 다짐을 살아가는 모습이 소박함입니다. 그래서 소박함은 자연스럽게 진실함이 됩니다. 소박함과 신앙, 그리고 진실함과 신앙은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 소박함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